약세시대 건강 백배를 위한 모든 정보 건강 이슈 매주 화요일 화제가 되고 있는 건강의학 뉴스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정보까지 건강 이슈에서 알아보고 있죠. 자, 오늘은 그 임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침, 이 약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한인사회 한상균 부회장께서 또 스튜디오에 직접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그 일선 한의원에서 약침을 많이 쓰고 있던데 이게 일단 약침이 뭡니까?
아, 쉽게 표현하면 약침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한약하고 침법을 결합해서 만든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약제를 사용을 해서 네.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네.
이건 이제 내복 먹는 방법에 네. 의해서 복용을 하는 거고
네.
침이라고 하는 것은 경혈할 자리에 침을 놔서 치료 효과를 보는데
네.
결국 이 외치와 내치를 결합을 해서 만든 그런 것이 약침인데
네.
한약제에서 약을 추출을 하거나 정제를 네. 하거나 희석을 해서 만든 약액을
네.
침을 놓는 자리인 경혈이나
네.
근육, 관절 이런 데에 직접 자입을 하거나
네.
투입 또는 메모라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약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투입한다는 건 어떻게 그 침 안에 약을 넣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일반 네. 주사기를 사용을 해서
아, 자입을 그죠? 예. 뭔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약을.
맞습니다.
약. 예. 저 요즘 한의원에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예. 이게 뭐 그 원래 한방에 있던 옛날 전통 치료법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수천 년 동안 어떤 새로운 약물이 나오거나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게 되면
네.
이것이 결합되어져서 새로운 형태의 의학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한의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1침, 2구, 3약 그래서 침 또 우리가 뜸 약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치료되는 방법이 한의학적인 치료법이었다고 하면
네.
약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침하고 약이 새로운 형태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새로운 최첨단 한의학적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우리 고약이나 파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 자 그럼 이게 이제 약침요법. 그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효과가 빠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 네. 약침을 쓰는 거고요.
아, 네.
또한 이 아주 소량의 약물을 써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네.
또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침을 사용하는 거고요.
네.
또 시술이 간편하고 그 외에 우리가 약을 복용하기 힘들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도 약침을 사용할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적고 또 약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위장관 내에 파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효과를 좀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고
네.
또 기존의 모든 약제를 다 약침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도 다양한 어떤 제재를 활용한 약침 논문들이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저 뭐냐 이게 뭡니까 그 척추염 뭐 관절염 이런 데도 다 약침
네,
쓰고.
네 맞습니다.
네.
작년 우리가 한의사 대상으로 네. 우석대 한의과대학 육태환 교수가
네.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네, 네.
전체 한의 진료기관에 방문한 전체 환자의 한 37.4%가 약침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근골격기 질환이 거의 한 41.7%, 그 외에도 이제 신경계 질환이 한 18%,
네.
소화기 질환이 한 9% 정도의 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이게 약침에도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안팎으로 쓰는 거 보니까.
네네. 예. 약침 종류는 이제 그런 어떤 만들어진 과정에 의해서 또 우리가 형태에 의해서도 이제 종류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한의학적인 팔광 원리에서 만들어지는 팔광 약침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또 한약을 증류에서 만들어지는 증류 약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락장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경락장 약침.
네.
또 자하거나 봉독 약침처럼 동물성 단백질을 추출해서 만들어진 동물성 약침이 있고요.
네.
또 인체의 기혈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혈기 보양 약침. 또 산양삼을 초미분화 공법으로 증류 추출해서 만들어진 혈맹 약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종류가 많은데요?
네, 네.
예. 그 이 중에서도 제가 딱 알아듣기 쉬운 건 그 봉침, 봉독 들어갔다는 봉침 아닙니까?
네네. 네. 일반적으로 봉침을 가장 많이 네,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한의원에나 한방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네. 환자들이 근골격계 환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침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네.
이런 봉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갑자기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3000년 전 경우에
그래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벽화에 보면 벌꿀을 약으로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3년경 중국의 마왕태 의서에 보면 봉독을 이용해서 기운이 부족하거나 남성 성기능 장애를 치료한 구체적인 방법이 두례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나 갈렌도 봉침을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봉침에 관한 최초의 학술 논문은 1858년 프랑스에서 류마티스성 관절을 치료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수사용 봉독은 1928년에 비엔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 깊네요.
네네.
예. 근데 이게 봉침이라는 게요? 이게 날아다니는 벌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어른들 보면 또 벌을 잡아서 그 침을 여기서 쏘게 하는 것도 봤거든요.
네네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몇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거는 일단은 벌침이라고 하는 거가 끝에가 이게 낚싯바늘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 피부에 들어가면 잘 뽑히질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벌은 이 침을 한번 쏘게 되면 죽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좀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벌에 붙어 있는 그런 화분이나 꽃가루 같은 것들이 우리 인체 내 알러지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계절이나 벌 종류에 따라서 봉독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봉독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봉독을 채취하는 방법은 벌통이 있으면 그 벌통 입구에다가 아주 미세한 전기적인 자극을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벌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거기에 자극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침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타난 그 고기에 이렇게 표면에 봉독이
묻게
되죠. 근데 그거를 채취해서 동결 건조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래서 거기서 딱 건드리면 얘가 기절하면 기절한 애를 데려다가 봉독을 채취한 줄 알았네요.
아니요.
근데 걔가 거기다 쏘는군요.
네네.
아, 그러니까 외부에 적의 침입이라고 생각하고 쏘는군요.
그러니까 벌에 자극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이게요. 이게 이제 그 저 봉침을 그 어떨 때 맞으면 좋아요?
봉침은 주로 이제 네 가지 방어 작용 기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봉독이라고 하는 게 인체의 방어 기전에 영향을 미쳐주고요. 또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또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줍니다. 또 미세혈관의 수축과 확장에 따른 혈류량이 증가되고 신경계 흥분 작용을 통해서 신경장애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류마티스나 퇴행성 관절염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추간판 탈출증이나 오십견, 엘보, 또 근만성 염좌나 근막 통증 증후군 이런 어떤 통증 질환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염증을 말하는 거죠. 결국 염증이라고 하는 게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 염증이 제거가 안 되는데 봉독을 놓게 되면 그 부위의 국소부의 혈액 순환이 가장 왕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통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응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이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봉침도 좀 이 주의할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봉독이라고 하는 건 한여름철에 가장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날씨가 좀 추워지거나 습하게 되면 봉독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서 심장, 신장, 혈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어린아이나 임파성 질환, 또 월경 등에는 좀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얼굴이나 목, 고환 이런 데 우리가 점막 같은 데 맞게 되면 아주 심한 관음 반응을 보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선천적으로 과민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도 봉침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산삼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참 산삼에 관심이 좀 있는데 이 산삼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죠.
뭐든지 과하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산삼으로 만드는 이 저 약침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산양삼이나 산양산삼을 이용을 해서 약침을 만드는데요. 이게 산삼 약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양삼이나 산양산삼을 초비부나 공법을 사용을 해서 증류해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혈맥에 직접 주입하든지 아니면 근육주사를 통해서 놓게 되는 산양삼을 이용한 산삼약침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저 먹는 거하고 그 약침으로 맞는 거하고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까?
효과는 비슷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억제 기능도 있고 산삼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피로 개선, 체력 증가, 또 우울증이나 불면 개선 효과가 있는데 현재 산삼 약침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혈관을 통해서 직접 투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라든가 신부전 환자, 또 위장 질환 환자처럼 먹는 거가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에서도 산삼 약침을 통해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어떤 약침이 또 있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자아거 약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게 자아거 약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반 약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회사 통해서 공급되는 인체 태반을 가소분해해서 만드는데요.
네.
산삼 이게 자아거 약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생명체의 영양 공급의 뿌리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인체 세포 중에서도 가장 빨리 자라는 세포가 바로 이 태반입니다.
네.
따라서 자아거 약침은 오장부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조직 기능을 재생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약침에 대해서 다소 그 걱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효능이 있나?
네.
그 한의사로서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약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는 제약회사의 그 주사제를 생산하는 정도의 멸균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인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라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네.
또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 우리 보톡스라고 보툴륨 독소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그 원래는 신경마비를
시키는 거죠.
일으키는 신경 독소 물질인데 이게 이제 잘 만들어지면 보톡스라는 약물이 되는데 봉침 같은 경우도 잘 통제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훌륭한 치료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독을 약으로 만드는 게 의사고 독을 약으로 만드는 게 전문가죠.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한의사의 한상균 부회장과 함께 또 약침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